제 4단락 부활 후의 십자가의 부르심 부활 후의 십자가와 여자의 실패 부르심 내 몸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분이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나에게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있다 하는구나. 여기에 이르러서 그녀 자신의 일과 생활은 완전히 정지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잠자는 사람처럼 활동도 없고 행위도 없고 계산도 없고 발버둥 치는 것도 없고 힘을 내는 것도 없으며 근심도 없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안식합니다. 십자가가 모든 죄악을 처리했을 뿐 아니라 모든 혈기도 처리했습니다. 이제 죄가 역사하지 않고 자아도 움직이지 않으며 겉사람 전체가 이미 고요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행동이 있더라도 그녀 자신은 오히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끼며 그녀는 마치 방관자와 같을 뿐입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녀에게 움직임이 없고 생각이 없고 믿음이 없고 취하는 것이 없고 생활이 없으며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이 그녀 안에 있으며 부활한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녀 안에 거하시며 또한 그녀 안에 살고 계십니다. 겉사람은 비록 조용하지만 속사람은 오히려 약동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절대적으로 다른 것임을 봅니다. 겉은 잠잘 수 있으나 속은 깨어 있으며 조금도 잠자려는 뜻이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바울이 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와 일치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교통의 표현입니다.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 안에 있는 이런 사람은 매우 민감하며 깨어있고 느낌이 가득한데 다시 말해서 그녀는 주님의 매우 작은 음성과 움직임까지도 모두 느끼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영원히 잠자지 않으며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이 있으며 그녀는 즉시 듣고 이것이 그녀의 사랑하는 자의 음성임을 압니다. 주님은 이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주님은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에게 열어다오 라고 말합니다. 이 노래에서 주님은 가장 먼저 자신을 왕으로 나타내셨는데 이는 그분이 마음 가운데서 보좌를 얻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후에 그분은 그녀가 그녀 안의 벽을 벗어나 부활 생명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끌기 위해 부르는 자가 되셨습니다. 후에 또다시 그분은 얼마나 그녀와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신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여기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계시하십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묘사한 그림입니까? 이것은 그분 자신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니 분명합니다. 그곳에서 그분의 머리에는 참으로 이슬이 가득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밤에 그분의 머리에 밤이슬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여기서 자신을 늘 간고를 겪은 사람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본 십자가는 속죄를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우리는 십자가의 연합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보았고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자아에서 벗어나게 하는지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도 보았고 십자가의 본받음도 보았습니다. 한 믿는 이가 이러한 것들을 거친 후에는 아마도 이것이 최고의 체험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오늘 이후로 그녀는 걸음마다 부활과 영광 안에서 길을 갑니다. 이 믿는 이가 아직 배우지 못한 십자가에 또 다른 방면이 있다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방면에 관하여 그녀에게는 약간의 체험이 있으나 아주 초보적인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녀는 비록 십자가의 고난을 알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포함한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비록 그녀가 이미 십자가의 모형을 알지만 그녀는 결코 이 모형이 그녀를 어떤 모양으로 인치는지는 모릅니다. 주님이 이제 그분의 믿는 이를 부르시는 것은 그녀가 이전에 거쳐보지 못한 십자가의 체험이나 혹은 그녀가 이전에 매우 얕게 거친 십자가의 체험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 실어버린 바 되는 것과 이 실어버린 바 됨에서 산출된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속죄의 방면은 분명히 알지만 그분의 십자가에는 여전히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실어버린 바 된 방면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분은 극도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전에 받은 많은 고난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여전히 영광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분은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실어버린 바 되신 것처럼 보이며 그분이 당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치심과 학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이것은 그분에게 가장 큰 수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속죄의 방면에서 주님은 우리와 연합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다른 방면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교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만난 문제는 죄악과 세상과 사탄과 천연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모형을 만나긴 했지만 하나님에 의해 실어버린 바 됨과 사람에게서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험이 깊지 않기 때문에 전혀 낯설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문을 두드리며 나에게 열어다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다시 한번 그분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다시 한번 밤이슬로 가득한 주님을 영접해달라고 믿는 이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 실어버린 바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며 여전히 십자가의 더 깊은 오해와 수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분이 그녀를 누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근거한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녀의 인식을 말합니다. 나의 비둘기는 성령의 성품을 말합니다. 나의 완전한 자, 이것은 그녀의 성결과 정결과 헌신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결코 신부를 언급하지 않으신 것은 그녀가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 그녀가 신부가 되어 완전히 연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을 향해 이렇게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전에 이미 자신을 열어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데 이제 주님은 그녀 자신을 열어 그분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로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그녀를 이끌어 그분과 함께 고난받고 그분의 죽음을 가장 깊은 방법으로 배우도록 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 주님은 억지로 그녀가 가기를 원치 않는 길로 가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문을 두드리고 간청하시면서 믿는 이가 자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함. 2절의 이러한 부르심은 많은 믿는 이에게 예기치 못한 일입니다. 그들은 결코 십자가의 수욕의 방면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코 십자가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대한 그들의 체험은 심지어 아주 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십자가를 위하여 약간 고난도 받고 핍박도 당하고 사람에게서 수욕도 받아보았겠지만 그들은 줄곧 십자가는 그들의 영광이요, 그들의 생명이요, 그들의 능력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참으로 그들에게 수욕이 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들로 세상의 명성을 잃게 할 뿐 아니라 영적인 명예도 잃게 하며 그들은 뜻밖에도 사람에게서와 하나님에게서조차도 실어버린 바 된 자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시련을 거치게 하시고 친근한 사람의 위로와 동정을 얻지 못하게 하시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치심을 당하고 학대받는다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수욕은 아마도 그들이 이전에 받아보았겠지만 영에 속한 수욕은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체험입니다. 이러한 오해로 생긴 수욕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 깊은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르심은 얼마나 새롭고 놀랍습니까? 또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러므로 이 부르심을 듣는 사람은 위축됩니다. 그녀는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나는 지난날에 나의 생활과 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했다. 이제 만일 하나님이 참으로 나로 하여금 오해를 받게 하시며 사람 사이에 있는 나의 아름다운 이름을 빼앗아 가시고 사람에게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며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을 위하여 그리 많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기서 그녀가 생각한 것은 그녀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였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박탈하심에 이르러야 하는데, 즉 자신의 선한 마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의도가 모두 제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박탈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반드시 깊은 단계까지 역사해야 하는데, 즉 당신이 단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분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자신의 영광을 돌보시게 하는 단계까지 십자가로 더 깊이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들은 사람에게 여전히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녀는 자신이 인식한 십자가로 인해 사람들을 이끌어 그녀에게 와서 주님의 길을 배우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의 십자가의 체험은 그녀로 하여금 생명의 운하가 되게 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녀를 따르게 했습니다. 만일 그녀가 이 새로운 부르심을 받아들여 십자가에 의해 수욕받는 위치에 이끌려진다면 그녀의 일의 위치와 일의 기회를 더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십자가의 체험은 사람을 그녀에게로 이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의 십자가의 체험은 사람을 그녀 앞에서 더 쫓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가까이 오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서 주님의 길을 배우겠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그녀로 하여금 주저하게 하며 앞으로 못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라고 반응합니다. 나의 모든 외면적인 행위 가운데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과 옛사람의 모든 행위를 벗어버렸는데 어찌 내가 이전 벗어버린 옷을 다시 입는 것처럼 이제 일어나서 십자가의 외롭고 부끄러운 방면을 받아들이고 사람의 오해를 받아야 합니까? 십자가의 체험이 이미 옛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것을 벗어버릴 정도에 이르렀는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2단계에 이르렀을 때 십자가의 양면, 즉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보지 못합니다. 부활을 알고 십자가도 알지만 다 소극적인 방면에 불과합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예창조를 처리하는가만 주의할 뿐 결코 십자가가 어떻게 새창조를 처리하는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십자가가 사람으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는 역사만 보았을 뿐 십자가가 사람으로 어떻게 들어가도록 역사하는가는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녀는 이러한 적극적인 역사는 부활 방면의 일이라고 여기면서 오해를 할지도 모르나 이것이 십자가의 일이라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십자가는 적극적인 방면에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받음과 오해의 모형을 새창조 위에 인칩니다. 주 예수님의 생명은 원래 새창조의 생명인데 아직도 우리가 그분의 몸에서 십자가가 그분에게 준 고난받는 모형을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는 목욕하여 온몸이 주님 안에서 이미 깨끗해졌을 뿐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세상과의 접촉에서 묻은 먼지와 더러움도 늘 씻어내므로 이미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나의 정결함을 지켜야 하며 진보가 없이 퇴보하는 것 같으므로 다시는 자신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반드시 그녀의 정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만 보았을 뿐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문을 열므로 더럽혀지는 것은 참된 더럽혀짐이 아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옷 입고 다시 더러워져야 비로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옛사람을 입고 다시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틀림없이 사람의 오해의 옷을 입고 오해의 더러움을 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책임 전가는 좋은 것이지만 이것은 그녀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의 상황은 그녀가 자신의 체험에 이미 만족하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 완전한 체험을 얻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여기서 또 자아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체험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영광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지위가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녀의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녀의 현재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흐트러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진보는 다 현재의 질서가 바뀌는 데에서 옵니다. 이것이 바로 대가를 지불함입니다. 영적인 안위를 탐하면 항상 더 높은 부르심의 동기를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편안히 거할 때 양심도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 송사하지 않습니다. 많은 영적인 체험 또한 참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우리는 시간을 들여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목적에 이르려고 추구하지 않습니다. 낡은 것에 따른 모든 생활은 항상 새로운 것을 그다지 힘써 추구하게 하지 않으며 항상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평안함을 잃기를 원치 않게 합니다. 문을 열어드림. 4절에 마음이 동하여서는 마땅히 심장이 동하여서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 뜻은 가장 깊은 곳의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문제는 결코 거절하는 데 있지 않고 육체의 약함을 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녀의 의지는 이미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지연의 표시는 그녀의 천연적인 인품을 나타냅니다. 안에는 문제가 조금도 없는데 밖에 힘이 조금 부족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새롭게 간청하시므로 그녀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참으로 마음이 강퍅하다면 주님은 이렇게 하려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르심을 위한 것이지 사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손은 이전에 그녀의 손을 잡았거나 그녀의 머리 밑에 있었던 손입니다. 이 손은 못 박힌 자국이 있는 손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손으로 다시 한번 그녀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문틈으로 손을 들이민다는 것은 주님이 그분의 힘을 다해 부분적으로나마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뜻입니다. 손으로 그녀에게 그분 자신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은 그분의 마음을 나타내며 그분의 손은 그분 자신을 계시합니다. 모든 영적인 체험은 다 그리스도에 의해 매혹된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주님의 계시를 보아야만 비로소 그의 현재의 안일한 상황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본 사람은 심장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요. 참으로 어떤 사람이 교리에 감동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주님께 감동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녀는 곧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이 그녀를 매혹시켰기 때문에 이전에 능력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처럼 수욕의 십자가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을 여는 손에서는 자연히 몰약의 방울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주님의 죽음의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의 죽음의 향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죽음을 통과한 생명이 그녀의 손에서 마치 호수물이 넘치듯이 그녀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할 뿐 아니라 그녀의 의지의 빗장이 주님의 죽음의 향기에 적셔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숨음. 주님의 처리를 받아본 체험이 있는 사람이 순복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순복한 후에야 비로소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순복할 때에야 비로소 주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불순종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느끼게 하십니다. 사람의 초보적인 체험에 있어서는 가르침이 순복 전에 있고 주님은 순복하기까지 그를 가르치십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르침이 항상 순복 후에 있으며 그로 불순종의 고통을 맛보게 합니다. 느낌에 있어서 그녀는 이제 그녀의 사랑하는 자가 다시 가버렸다고 느낍니다. 이전에 그녀는 우매했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잃었습니다. 그녀의 현재의 이 고통은 영 안에서의 고통입니다. 그녀의 영은 이제 흑암에 둘러싸인 것 같이 빛이 없습니다. 그녀는 그분이 부르시며 말씀하실 때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분이 말을 할 때에 그녀의 혼은 이미 그분을 향해 갔습니다. 그녀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므로 자신을 증오하는데 이는 그녀의 내면과 달리 그녀의 외면이 무력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녀는 밖에 거짓된 거절로 그녀 안에 그분의 영광의 얼굴빛을 감추게 하였습니까? 그녀는 이제 할 수 없이 찾고 부르지만 오히려 그분은 보이지 않고 대답지도 않으십니다. 여기의 찾음과 과거의 찾음은 다릅니다. 이것은 큰 길과 거리에서의 찾음이 결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의 찾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도는 뜻밖에도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상처 받음. 이번에는 결코 그녀가 그들을 찾거나 그들에게 묻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그녀를 만났는데 그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큰 변화를 거친 사람이 왜 오늘 그녀의 사랑하는 자를 잃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녀를 도우려 했겠지만 오히려 그들의 말은 그녀에게 더 큰 타격이 되었고 더 아픈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위로받기를 원했지만 그녀가 얻은 것은 상처뿐입니다. 펜 루이스 여사가 인용한 좋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녀의 어려움을 처리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만일 자신을 감추셨다면 틀림없이 그녀의 잘못이라고 여기며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가 내적으로 받은 타격이 심한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하는 것이 그녀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로 그녀를 더욱 친 것입니다. 이때의 그녀는 참으로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돗은 수건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녀의 고통은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그녀를 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녀를 위로할 수도 없으며 더욱이 그녀의 일을 우스운 일로 여깁니다. 주님 안에서 지키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뜻밖에도 그녀를 덮어주려 하지 않고 도리어 그녀의 일을 사람에게 공개하여 그녀로 수건을 잃게 하고 가릴 것이 없게 하여 사람 앞에서 그녀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녀의 실패는 믿는 이 가운데 공개적인 소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실로 욥처럼 그녀를 도우려는 친구들을 만나지만 다 그녀를 정죄하는 친구들일 뿐입니다. 이 한 무리의 파수꾼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영성으로 말한다면 틀림없이 그녀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때의 영적인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그의 단언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의 우리에 대한 태도는 비록 많은 때에 잘못된 것이지만 이것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실패를 느끼게 하려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와 주님 사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전진한다면 주님에게는 자연히 우리의 형제들을 처리할 방법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만일 실패하면 그것이 비록 아주 미세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보다 더욱 심하게 형제들로 우리를 다루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도움을 구함. 8절에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는 마땅히 내게 사랑병이 있구나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녀가 영적인 사람 가운데서 도움을 얻지 못할 때 그녀는 이제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녀가 이같이 주님께 득죄하고 주님의 얼굴빛을 잃었다고 느끼며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그녀는 예루살렘의 여자들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는 이제 실패했으니 만일 할 수 있다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패에 대한 그녀의 느낌이 이렇게 깊기 때문에 그녀로 하여금 주님 안의 어린아이조차도 그녀를 도울 수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결코 그들이 어리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며 그들과 주님과의 교통이 반드시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므로 그녀는 너희가 만일 만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녀들이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주 깊이 후회하는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녀들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혹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도는 통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전달하려는 한마디는 내게 사랑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앞에서 한 번 했으나 거기의 상황과 여기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서는 그녀가 교통 안에서 아주 사랑스럽게 흐를 때였으나 지금은 고갈되어 있을 때입니다. 느낌이 충만할 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별로 희귀하지 않지만 사면이 어둡고 느낌이 없을 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실로 큰 진보를 가졌음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이미 어떻게 환경을 다스리는지도 배웠고 자기의 느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도 배워서 압니다. 지금의 사랑병은 결코 사랑에 취해 배불러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랑에 굶주려서 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의 대답.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자신들에게 비록 주님 안에서의 깊은 체험이 없고 새 창조의 생명으로 충만하지도 않지만 이 여자가 여자 중에 지극히 아름다운 자인 것을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자신은 비록 얻지 못했지만 새 창조의 겸손과 성실과 영광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비록 그녀의 사랑하는 자의 얼굴빛을 잃었지만 여전히 여자 중에 아름다운 자입니다. 그녀는 결코 그녀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원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볼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 비교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녀들의 눈은 아직 그분이 절대적인 분임을 보지 못했으므로 그분을 상대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말은 또한 이 여자들이 비록 예루살렘 사람이긴 하지만 그녀들은 아직도 주님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계시를 얻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녀들은 단지 그녀로부터 반사된 빛만 얻을 뿐입니다.